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적혀 있고 최초 성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의 본의를 깨닫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하오니 지혜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비밀한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밥알이 상에 떨어지면 숟가락이나 손으로 주워서 먹고 밥그릇에 밥알이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톨의 밥도 버리는 것이 아까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을 정도로 먹거리는 참 풍성하지요. 마트에 가보시면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이 쌓여져 있고 또 저희들의 집으로 가봐도 우리 집안에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냉장고 하나로도 저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김치 냉장고를 비롯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일반 냉장고를 또 하나 두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처럼 풍요로운 사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한 75억 명 정도 된, 죄송합니다. 전 세계 인구수가 한 75억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기아에 허덕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명 중에 한 사람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을 상 가운데 있거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라디오 시나리오 작가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어요. 집 바깥에다가 쪽지를 어떻게 써붙였는가 하면 혹시 남은 밥이나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을 두들겨 주세요라는 메모를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 메모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시나리오 작가는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첨예한 관심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의 권력자도 어떤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서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 당국과 내통했다는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안정감을 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백인 노동자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지극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우리나라 교대생들이 서울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죠. 교대에만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에 아이를 낳지를 않으니까 초등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초등학생 숫자가 줄어드니 초등교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왜 나섰는가. 단순히 직업을 못 가기 때문이 아니라요. 사실은 궁지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어려움의 문제로 그들에게 와닿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식량난이 심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5천명이나 되는 사실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신 이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긴 했지만 이 사역보다 사람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표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이 썩을 양식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양식, 즉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긴 했지만 그 만나와는 다른 차원에서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그러자 이 무리들이 우리에게도 이 떡을 항상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요청을 들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다른 어떤 대상을 내 도움의 근거로 이해하지 않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은 그분을 자신의 생명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말이죠. 그게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도 없습니다. 유한이 갖고 있는 특징이 참만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유한이 갖고 있는 특징이 결핍과 부족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것을 우리 손아귀에 놓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주님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주님이 불러갈 줄도 모르고 곡간을 더 크게 만들어서 곡식을 쌓아두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부류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양태는 비슷해요. 다 직장 가지고 일하고 사업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다르지요. 이 세상이 목표점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점인 사람은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살아는 생존의 수단일 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크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자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믿음이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의 연약함과 영적 파산 상태를 감안하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만드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도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무엇을 해도 항상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뭐예요? 다 죄와 관계된 것들이죠. 따라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도 죄인이지만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스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하나님의 거주시는 은혜만을 받는 방식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오히려 부장이 뒤따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손까지 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을 활성화시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떼 다섯 개로 장정만 5천 명, 총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인생들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노골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여서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각종 표적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들의 마음의 완광과 강박함이 그 주된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근본적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믿음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믿음 하나님이 거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자 하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입어서 누리게 되는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먼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이끌죠. 듣고 배우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묵상하게 해서 자원함으로 짐을 따르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예수님께로 이끄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일단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죠. 어떻게 전가시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셨다.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핑계를 삼아서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나오고자 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지 누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런 전 말씀들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더 깊은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35절에서 하신 적이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강조형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사실은 곧이라는 말은 없지만 강세형인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말로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떡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삼시세끼 떡만 드시는 분 계십니까? 떡들이 똑순이 계세요? 삼시세끼 떡만 드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떡은 우리가 보통 명절이나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일 때 먹기 때문에 사실은 번역하는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한다면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은 믿는 자는 생명을 가져나니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나에 대한 오해를 또다시 한 번 더 교정하시기 위해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먹고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만나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자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게 했던 그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오리란 바로 그 선지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계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만나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이적과 만나 사건을 연결시켰다 그 말이죠. 꼭 같은 사건은 아니겠지만 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즉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으로 그들이 이해했다. 그래서 같지는 않아도 비교할 대상이 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만나를 언급했고 이 만나를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만나를 먹음으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베푸신 오병이 이적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그들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신 것은 사실은 이것보다, 즉 육신의 필요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정작 주시는 그 진정한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오병이의 이적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 떡은, 그들이 먹었던 빵은 단순히 물질적인 빵에 불과했고, 그 떡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 자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정작 생명 자체를 줄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쌓아놓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한하게 떡을 공급해줘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진정한 생명을 먹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떡이 아닌 진정한 생명 자체를 취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32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보면 5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자체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굳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주려고 오시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진정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한번 산과 들로 바다로 나아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산과 나무들,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또 깊은 남극과 북극 바다 그 추운 영하 뭐 40도 되는 그런 속에서도 생물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다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365일 어느 한 날이 여러분들의 기일이 될 거예요. 5월 15일이 될지 8월 13일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땅인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그 부모를 아는데, 내가 어릴 때 빨가벗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봤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아니지만,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가 어려운, 이에 불과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말씀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서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서로 분쟁을 하도록 만들게 되었던 단초를 제공한 한 단어가 바로 살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면서 사람이 능히 어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서로의 편이 나누어서 논쟁을 한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 마치 성찬 논쟁처럼 우리 종교역 때 성찬 논쟁이 있었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화채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있었죠. 저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흔히 기념설을 주장하기도 했죠. 루터파는 공제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아마도 그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유와 상징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100이면 100명 다 그 말씀을 다 받는 법이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은혜 정도로 말씀을 다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선포된 말씀 때문에 반드시 분란과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진리는 부딪히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진리를 받아들인 인간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서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면 항상 분란과 다툼과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공동체를 아우르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나뉘어 분쟁한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고 상황 안에 논쟁으로 비화되긴 했지만 주님께서 시시콜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무슨 로켓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시대에 로켓도 없겠지만 당신이 어떻게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떼어준다는 말이냐. 실제로 뭐 잘라준다는 말이냐. 이런 식의 반문을 했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이 어려워서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죠? 그래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였죠? 나는 그냥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본 본문에 그 대답이 있지요.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주님께 나아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영생의 비밀을 실제로 이해한 사람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간에 모종의 믿음을 갖고 있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 그 사람에게 큰 오해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호 간의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말들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무엇의 부족 때문입니까? 서로 간의 정보와 정보에 기초한 믿음과 신뢰 부족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오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와서 듣고 배우는 은혜가 그들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다 걸려 넘어질 것 같은 말씀, 그 말씀에도 그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 분쟁하는 유대인들의 분쟁에 마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53절, 55절 말씀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60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지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말씀은 바로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식인주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빼서 마시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 동자도 잘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는 매우 가증하고 끔찍스러운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어른들 중에 말이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말이죠. 사슴 농장에 가가지고 사슴을 도살해서 사슴의 갓 이 축출한 이 피를 돈을 주고 먹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참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잔인하고 정말 좀 섬뜩한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이도 유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생각했고 여러분이 잘 아신 바대로 초대 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속사도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변증가들의 변증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선 이 살과 피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제휴법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람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살과 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낼게 알게 하신 이는 뭐가 아니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육. 뭐예요? 피, 살입니다. 그걸 한자어로 혈육이라고 했지만 피와 살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피와 살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깨닫도록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표현들은 이 혈육은 사람 자신,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40절에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지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로 상징되는 예수님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라고 말씀했고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이 표현을 함께 병행하고 있어서 믿는다는 말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병행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잘 차려져 있어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오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참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믿는 바는 진실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신학을 말하고 아무리 고상한 신학의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실제로 그 삶 가운데 구현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을 먹는 방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틴 예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먹은 것이다. 믿으라 그러면 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앵글리칸 철치 영국 그 국교의 공식 기도서 이 성찬식 참가 초청문이 있는데 그 초청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당신 마음속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식 때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 본문을 성찬식과 직접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찬식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찬식과 관계에서는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살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두 동사가 성찬식에서처럼 계속되어져야 되는 이 계속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일회성을 가리켜요.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한 번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칼빈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칼빈이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로 이 본문은 성찬식의 은혜가 아니고 성도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식과 음료로 제시되는 주님의 살과 피는 곧 성육신하신 주님의 몸에 담긴 이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잘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본문 47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믿는 것과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유사한 성격이 있지만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그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뭐지요? 영접하는 거죠, 그죠?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의 효과, 그리고 믿음의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하도록 위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했는데 왜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영혼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우리 영혼으로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한 지성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신자가 뭘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들까지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지요. 이런 사랑의 감복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의지할 때 뭘 얻게 되는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죠? 단순히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죠. 신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바로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만 따로 받아 누린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을 서로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잔에 있는 물을 여러분들에게 건네주듯이 예수님은 따로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건네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명을 받아 누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은 6장 63절에서도 확인됩니다. 6장 6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의 실제 살을 먹고 예수님의 실제 피를 마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혐오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먹는다고 한들 그 살 먹고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분이 있나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안에 실제로 생명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까?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성분이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에요. 그것은 비유입니다. 이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할 때 이 참된이라는 이 말은 거짓된과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참됨이 아니고 이 참됨은 뭘 가리킨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실체라는 의미로서의 참됨이에요. 그래서 참 장막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죠, 그죠? 땅에 있는 장막은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리도록 했던 만나나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든 음식은 뭘 가리키는 거죠? 실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자신을 식인주의자로 오해할 만한 말씀을 왜 하셨는가? 왜 살을 먹고 왜 피를 마신다는 표현을 했는가?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마시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음식과 내가 아직까지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토해내면 토해낼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한 10시간 지났다. 그러면 그 음식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곧 내 자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요즘에 음식들을 많이 가려서 먹는데 음식을 왜 가려서 먹게 되는가 하면 그 음식 자체가 곧 내가 되기 때문이라는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주님께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물론 우리가 신인 하빌이 되어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내가 난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겠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가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먹는다는 단어를 52절에서의 단어와 54절과 56절에서의 단어가 달라요. 먹는다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54절과 56절에서 사용했던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야생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 있겠는데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뼈까지 우둑우둑 씹어먹는 걸 가리켜요. 왜 그런 적나라한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했을까? 물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지루하니까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이것 전체를 다 이렇게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처음에는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다가 마신다는 표현은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먹는다라는 단어만 계속 나타나는데 왜 이 표현, 그러니까 뼈까지 다 씹어서 먹는다는 표현을 왜 사용했는가? 예수를 우리 영혼 속 깊숙이 모셔드리는 행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떼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5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랬지요. 세상에 정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의식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요 그 다음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 말씀했죠. 너희를 위한 몸과 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 죽으셔야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양의 피를 치려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피를 치르려면 어떤 일이 나타나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 죽으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전제로 하시고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성찬과 관계해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믿음보다 감정을 의존하는 표현이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서 성찬식 때 이렇게 눈물을 흘려봤던 때가 언젠가라고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때 이외에는 별로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성찬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자신을 내어맡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는 상징이죠. 상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본질이 있다고 말이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귀한 떡과 잔에 참여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바 유대인들처럼 그저 물리적으로 육적으로만 이해해서 영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도무지 이해하지도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처하지 않고 정말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 내용과 실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단순한 이성적인 지성적인 믿음의 차원에서의 수납이 아니라 마치 음식을 먹음으로 시간이 지나면 음식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상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을 우리 영혼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야 진정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